예, 저희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 계시의 전달자라고 생각했던 천사들보다 예수님은 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2장 앞부분에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도 그것을 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면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하고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개척자, 창시자가 되게 하셔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무리 이 세상에 환난과 그리고 유혹과 그리고 마귀의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광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는 2장에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돕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제 나누게 되는 3장의 말씀은 이제 3장부터 한 4장 정도까지의 내용은 이어지게 되는데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하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거룩한 형제들이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것은 우리 서로서로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서로서로가 하나님 가족의 정말 형제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2장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또 우리는 누구의 형제요 자매들입니까? 누구의 형제요 자매들이죠?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이제 사도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는 누구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 이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 쉽게 생각한다면 사도신경 같은 내용들이 되겠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 내용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사도가 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도가 된다. 이 사도가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사도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 그들이 누군가 하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내용,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내용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의 최종적인 전달자로서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십니다. 그것을 전달해 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사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영원한 관계가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돕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알고 싶으면 사도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절까지는 이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를 하느냐? 유대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2절에서 6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 이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를 임명하신 분에게, 세우신 분이라는 것은 자기를 임명하신 분에게, 예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엇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는 충성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공통점이죠. 그런데 3절 말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것은 집 지은 자가 집을 지은 분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지금 집이 있고 그리고 집을 지은 소유자가 있다면 누가 더 위대하겠습니까? 그 말할 필요도 없이 집보다는 그 집을 짓고 소유한 분이 더 위대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했지만 예수님이 모세보다 비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은 예수님은 집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모세는 누구냐? 그 집에 속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 설명을 합니다. 집마다 지은 분이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이 하나님의 온 집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소유하신 분이시고 모세는 거기에 속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5절 말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신실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대하여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미래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모세의 위치는 무엇이었느냐? 종이었다는 겁니다. 종으로서 모세는 신실했습니다.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해서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고 하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이것은 무엇이죠? 모세처럼 충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만드신 분이시고 아들로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 집에 속했고 종으로서 충성했던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마지막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소망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부르셨습니다.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마치 그것은 무엇을 생각하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떤 가나안 땅은 놀랍고 자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한 확신, 자랑을 굳게 붙잡고 광야를 걸어갈 때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으로 굳게 했던 나 같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지금 어디를 바라보면서 가느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망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으로 무장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 무장되어지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부터는 바로 6절 후반부의 말씀, 우리가 소망의 확신 그리고 그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을 이제 우리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7절 말씀부터는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묵상해 보시면, 특별히 우리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했는가, 성경을 갖고 어떻게 실험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확신,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거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그렇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그렇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러신 바와 같이.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성령이 이러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느냐?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안 된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안 된다. 그런데 누구처럼입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정말 그 광야를 거치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떤 그 열조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들이, 조상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거역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 거기서 광야에서 너희 열조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40년 동안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하늘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가면서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다음에 10절과 11절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언제나 누구 길을 선택했느냐? 자기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은 1차적으로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나안 땅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그 안식에 그들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견고하게 했을 때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4장까지 실험을 합니다. 실험. 그 히브리서 기자는 실험을 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읽을 때 단순하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읽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그냥 이 말씀을 쭉 읽으니까 직접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명확합니다. 아,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서 안 되는구나.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해서 안 되는구나.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다 하는,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이 말씀을 통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단순한 교훈, 그냥 읽으면 우리들에게 주는 단순한 교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라는 말은 조심해라.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혹시라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혹시 너희 중에 누구라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혹시 너희 중에 누구라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11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현재입니다. 바로 이 순간, 오늘이라고 일컫는 지금 이 순간에 매일 피차 근면해라.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마음,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 일은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어떻게 권면하느냐? 서로서로 권면해야 된다.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 권면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서로서로 돌아보고 겉면해서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이 죄의 유혹이 되어서 완고하여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들은 서로서로를 겉면하고 붙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서로를 겉면해서 이제는 같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우리는 무엇을 확신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성도들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하늘의 성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우리가 믿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 14절은 몇 절과 유사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6절 마지막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분의 집이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우리들에게 반복을 하는 거죠. 광야에서 그 실패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그 어떤 복된 모습에 우리들도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주는 가르침,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로서로 피차 겸면해가지고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거, 서로서로를 지켜주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앞에서 인용했던 시편 95편을 95편 7절부터 11절 내용을 이제 한 절 한 절씩 질문을 통해 접근을 합니다. 한 절 한 절씩 질문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그 연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발견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공부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16절, 16절은 무엇과 상관이 있는가 하면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일러서되 한 번 더 시편 95편을 인용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 8절에 나왔던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하이라이트, 강조를 합니다. 강조. 이 말씀을 딱 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때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답을 다는 거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경노를 받았던 자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이 아니고 모세와 같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17절,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던 바로 그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그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갖고 세 가지 같은 질문인데 다른 모양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이 격노하셨던, 정말 그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던, 화나게 했던 자들이 누구냐? 모세와 같이 나왔던 자들이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 중에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느냐?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 출애굽 했지만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어떤 히브리서 기자가 깨닫게 된 것이 뭐죠?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출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의 역사들을 보니까 출발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적지에 간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붙잡으셨지만 그 음성을 외면하고 뿌리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다 하나님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로 보니까, 이거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잘 보십시오. 정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광야를 따라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은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불순종의 길을 그들이 걸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내용, 권면의 말씀을 마지막 4장 1절에 표현을 합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시라도 너희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지만,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출발한 것 같지만 정말 거기에서 낙오하는 자들이 있을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오늘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히브리서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가르칠 텐데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돼. 출발했지만 낙오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꼭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면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충성이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의 거룩한 형제 자매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충성이 바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셔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한번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나 혼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서로 돌아봐라. 서로 돌아봐서 혹시라도 너희들 중에 누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이 약속에서 멀어질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서로 서로를 권면해 줘야 된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순장님이든 아니든 간에 서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비차 권면할 수 있는, 서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님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발했지만 중간에 낙오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낙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출발했지만 끝까지 이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소망의 확신과 그리고 그 어떤 자랑을 끝까지 우리가 굳게 잡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낙오되지 말고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